스데반의 설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선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죠.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긴데 여기에 의아스러운 것은 이 긴 설교를 자르지 않고 다 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설교도 있고 바울 선생님의 설교도 있고 모세의 설교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의 설교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설교는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그래서 몇 줄 정도가 거의 한계죠. 그 예수님의 설교도 그렇게 긴 전문을 실은 적이 없어요. 한데 스데반의 설교만은 전문을 다 실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사도들이 한 설교들에게 긴 설교를 실은 적이 없는데 평신도의 설교를 다 실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유심히 몇 번이고 훑어봤더니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썼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하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할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아브람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국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월주의와 선민사상과 또 특별하다는 존재로 인식되게 된 데는 이 두 인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람은 적어도 이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출처예요. 믿음의 근거예요. 모세는 적어도 이들에게 어느 민족도 갖지 못했던 신이 직접 부여하신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이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해서 이들은 오랜 역사 동안에 어떤 신앙의 체계를 익혀왔는가 하면 계속 이 두 인물을 미화시켰습니다. 우상화 작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고 모세를 빼고는 이들의 민족 역사가 민족의 근거가 성립되질 않아요. 더군다나 그 표로서 받았던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들에게 엄청난 긍지고 자랑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스데반이 이 세 주제를 설교 속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밑도 끝도 없는 선민 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을 개돼지 취급하는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모든 출처가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할례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 중요한 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청취자가 누군가? 스데반의 설교의 청취자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의 팔 안쪽에는 돌멩이가 으스러져라고 들려져 있어요. 이제 이 사람 설교만 끝나면 바로 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스데반은 무슨 이유인지 이 아클리스건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설교 속에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부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들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에 감추어진 이력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직히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이력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그 이력을 그냥 들춰냅니다. 그 이력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다고 폭로합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출신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인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 근처에 갈대아 우르 지역을 얘기합니다. 우르라는 말은 고대 근동어로 따지자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불은 고대 근동 시대에 우상과 동의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데가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던 땅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야 뭐 그 땅에 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집창촌이라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산다고 다 그 일을 먹고 하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잖 듯이 아브라함도 비록 그 땅에 살았지만 그가 꼭 우상을 섬겼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자막을 잘 보세요. 이 설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명을 거의 다 끝내고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제 자기 몸의 상태를 봐서 자기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사실상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쯤에 이런 기록이 있죠. 옛적에 너희 조상들. 자, 조상들이 단수로 돼 있나요? 복수로 돼 있나요? 복수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조상일 때는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까? 절대. 아브라함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상들이라는 복수 속에는 반드시 누가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아브라함이 포함돼요. 그리고 보십시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강 저쪽이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우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강 저쪽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거주하여 뭘 섬겼다고 들통을 내나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놀랍죠. 두 가지 사실이 폭로가 됐어요. 하나는, 아하, 지금 너희들이 용시하고 국부로 추앙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원래가 어디 출신인지 아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출신이다. 그리고 거기서 뭐하고 살았는지 아느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설교였겠어요. 게다가 우리는 그런 미화 작업을 통해서 주일학교 다닐 때 엉뚱한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자, 이제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해봅시다. 3.1교회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간 잘 지냈어요? 아침에 세수들 하고 왔죠? 얼굴을 보니까 아닌데. 아,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별명이 하나 있죠? 믿음의 조상. 예, 참 잘했어요. 지금부터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멀리 강 건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등에 짐을 지고 이제 시장에 내다 팔려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시장에서 열심히 만든 우상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맛있는 걸 사주려고 돈을 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허겁지겁 문을 열어보니까 어린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생업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 우상단지를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의 손에서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아브라함을 개패듯 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매질과 환난과 핍박 속에 신앙을 굳건히 지켰기에 그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설을 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여지없이 두 가지를 폭로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면서 동시에 그는 뭘 하고 살았죠?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왜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영시하고 있고 숭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세계 속에 신앙세계 속에 거품을 빼는 겁니다. 사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등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인도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뭘 만나죠? 기근을 만납니다. 엄청난 기근이 임해요. 이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이래야 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기근과 비바람이 불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물러서지 않는다. 라든가, 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했다든가. 심지어는 믿음의 동지인 사례와 여보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겠소? 의논을 했다든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서슴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등져버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했던 길이라고 해서 하라 한 일이라고 해서 늘 꽃길이 깔리고 비단길이 깔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라 하신 길인데도 폭풍우가 있고 비바람이 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 사례라는 말은 공주란 뜻이거든요. 또는 여왕이란 의미도 됩니다. 사례가 한인물 했던 것 같아요. 절세 미인이에요. 아름다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관리들이 보니까 너무 이뻐. 이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부인이라 그러면 자기를 처치해버리고 그냥 뺏어갈까 봐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도 인내를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누이 동생이라는 말에 바로가 바로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은금보화 먹을 것을 잔뜩 아브라함에게 안겨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희낙낙하여 돌아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디 쪼다 중에서도 상쪼다 짓을 해요. 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마누라를 그런 식의 그런 지경으로 이거 팔아넘기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이제 뭐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어중간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거 하나 있어요. 의리는 남자라 그러죠. 웃기지 마세요. 여자들이 마지막에 남아요. 여자들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LA에서 식당에 점심에 밥을 먹는데 지진이 났어요. 남자들은 전부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요. 근데 그때 여자들은 먼저 애 찾고 여보, 남편을 찾더라고요. 근데 사내 자식들은 저 혼자 살겠다고. 아이고 세상에, 저런 걸 의지하고 하니 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의 허세가 많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자, 오늘은 뭐 그 주제가 아니니까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혼이 나야 될까요? 우리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십시다. 1. 송태근. 2. 아브람. 3. 사례. 4. 바로. 누가 혼이 나야 될까요? 아브람이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가 바로 혼이 납니다. 이 바로는 이름 자체가 안 좋아요. 바로 혼이 나요. 하나님한테 혼이 나죠. 너 그 여자 손대지 마라. 선지자의 아내니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다. 누이 동생이 아니고. 그럼 바로도 피해자 아닙니까? 송간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는 신비가 뭐냐면, 이상한 게 혼은 아브라함이 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머리털도 안 건드려요. 그리고 애꿎은 피해자인 바로가 혼이 나요. 이게 뭘까요? 제가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풀리지 않았던 게 풀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노래 듣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노래인가 하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런 노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더 기가 막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으세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살다가 내 인생 언저리에 이렇게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 한둘 정도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던져져 있던, 어떤 처지에 던져져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이 한두 정도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게 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매를 들고 양육할 시기가 있고 사탕을 주면서 양육할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도 모르고 이제 겨우 걸음마 뛰는 아기들한테는 사탕을 주면서 양육할 시기입니다. 너 이번에 한 숟갈만 먹으면 요거 사탕 줄게. 아, 한 입만.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밑에 콧솜이 다 난 녀석한테 너 이번에 이거 하면 아빠가 사탕 하나 줄게. 그래요? 아니에요. 나이의 시기에 따라서 양육 방법이 달라져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이 떠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눈도 안 뜬 상태예요. 이거 뭐 손 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대신 누가 맞아요? 애꿎은 제국의 제왕인 바로가 역사 속에 끌려 나왔다가 시청각 재료로 한 대 얻어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실히 눈금을 근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신이란 뜻이나 신. 애굽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절대자가 내 인생 어느 순간부터 나를 추적해 오시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두들겨 맞더라고요. 여기서 큰 눈금 하나가 생겼죠. 뭘까요? 아,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바로보단 세구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로보단 세구나. 신앙의 굵은 눈금 하나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속에 개입하시어 설득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에서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 시각에서 13장, 14장, 15장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다가 15장에 와서야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개념을 정확히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을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예를 들면 예만 남아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아빠가, 젊은 아빠가 퇴근을 하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한 걸음도 뛰지 못하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가 딱 힘을 주고 있다가 맨날 저녁마다 들어오는 남자가 또 들어오거든요. 일단 반가워요. 보던 얼굴이니까. 이마에 푸른 줄을 그어가면서 용을 쓰더니 끙 하고 두 발을 딛고 딱 아빠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처음으로 목격한 아빠는, 근데 늘 광고해보면 그땐 아빠가 없든지 엄마가 없어요. 그때 그 광경을 처음 본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빠들 많죠. 젊은 아빠들. 어떻게 될까요? 뻑 가는 겁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아이고, 섰네. 이야, 다리봐. 박지성이 될 것 같아. 뭐 별별 칭송과 영광과 자랑이 다 그 아들에게 쏟아져요. 번쩍 들어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최고야 최고야 육상 선수 될 것 같아. 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겨우 한 걸음 떼도록까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잠 못 이루는 밤, 끊임없는 기다림, 두 눈을 부릅뜬 지켜봄, 그리고 애 끓는 마음, 애 들쳤고 뛰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열이 펄펄 끓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렸던 시간들, 이게 다 모아지고 축적이 돼서 꿍 하고 드디어 한번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칭찬과 자랑을 누구에게 돌려주죠? 잘했다 우리 아들. 그게 믿으니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집요한 끈질긴 사랑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설득당하여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집요한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그랬다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랑과 의의 근거로 삼았다는데 스데반이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 모세는 왜 나왔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 모세는 왜 나왔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어느 민족도 갖지 않은 하나님의 신의 율법을 신탁받아 이 민족에게 주어진,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스페셜한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고 자부심을 갖게 된 근거가 모세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진 이유를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약이라는 성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선 그 율법이, 구약이 총체적으로 말하는 초점이 뭡니까? 구약이 말하고 싶은 관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했을 때 백성들이 그 피로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이 피로도 느끼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야, 메시아 오셔야 돼.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필요를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뭘 줬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걸 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절대 지켜라라는 명령적 차원에서 주질 않았어요. 율법을 진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자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자막을 그대로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았다고요? 자, 그러면 스톱!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몇 점짜리 정도 죄인인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 60점은 안 되겠어? 이런 망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잣대가 인간에게 들이밀어지자 인간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여지가 없는 100점짜리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 가정교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지자 인간에게는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것이, 아, 우리에겐 의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가 누군가 대신 되어주실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바세바 사건의 범죄를 통해서 소리도 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는 온밤을 통곡하며 울며 울며 지은 시 중에 하나가, 경악할 시가 하나 있죠.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로 침대를 띄웠대요. 시를 쓰려면 그 정도는 쓰세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시를 쓰죠.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본질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은 그전까지는 자기를 치라는 신앙생활이었다면 그 사건을 정점으로 다윗은 옷을 벗는 싸움을 합니다. 모든 허상을, 허물을 벗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아,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건넬 수 없는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손을 얹을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사망! 이 선고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의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오시리라 증거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말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잘남의 정의로운 그런 라이트니스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예수의 예수. 예수가 시작이시고 예수가 끝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유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율법을 칼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베고 피 흘리게 하고 정죄하는 데 써먹었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결론 겸 할례 문제입니다. 왜 스데반은 할례를 끄집어냈을까? 할례는 유대민족에게 민족의 긍지를 표시하는 육체적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할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한날은 이런저런 걱정에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물으세요. 너 뭐 걱정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누군데? 너 지금 자손 때문에 걱정하지? 아셨네요. 아브라함, 나 따라 나와봐. 따라 나갔어요. 저 하늘 봐라. 은하수가 쫙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깔려있어요. 아브라함, 나하고 별세기 한번 해볼까? 아유, 저걸 어떻게 다 하세요? 그지?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럼 너 바닷가 가본 적 있니? 가봤죠. 뭐가 있든 모래 있잖아요. 너 그 모래 다 셀 수 있니? 아, 그걸 어떻게 다 세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 말을 건넸던 문장과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여보, 이러다가 집안 문 닫겠어. 지금 10년째인데 소식이 없잖아. 이러다가 우리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 말한 게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 하나님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내가 오랫동안 궁리한 게 하나 있어요. 홀게 돼가지고. 뭔데? 내 그 몸종 하갈이 있지, 여보? 있지. 내가 한번 눈 질끈 감아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단 생산은 합시다. 자손을 낳읍시다. 그래도 해벌 쭉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이시성을 가진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 이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스마엘. 맞습니다. 이거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아브라함에게 교제를 끊어버리세요.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이라고 말해요. 긴 침묵에 들어가요. 성도에게 큰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3년간. 하나님 입을 닫아버렸어요. 99세 되더래. 이제 몸도 많이 늙었죠. 99세 되더래. 하나님이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얘기 13년 만에 첫 마디로 왜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잊어버렸을까 봐 소개하는 차원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그러려고 그 얘기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실상 징계와 책망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왜 넌 내 약속을 믿지 않았냐? 왜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냐? 징계와 책망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제 소통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소통하겠다는 얘기죠. 야단을 치는 것은 포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었던 명령이 뭡니까? 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너를 포함해서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표피 끝을 잘라내죠. 그 사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 너는 사망이다 그 뜻이에요. 너는 죽었다. 그게 할례의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온 남자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하나님이 또 이시성을 가진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이삭. 이삭. 자, 그럼 보세요. 할례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순수히 자기들의 모략과 계획과 육체의 힘으로 실력으로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실력과 지혜로 낳은 아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할례 후에 낳았다는 것은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중심으로? 할례. 할례는 뭐예요?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메시지. 우리가 사는 것은, 성도가 사는 것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의 긴 인생 속에 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너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것처럼 네 지혜, 네 힘, 네 꾀로 살래? 내가 주는 것으로 살래?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싸움이에요. 넌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래? 이것을 우리가 붙들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아직도 살아 펄펄 끓는 우리 속의 욕정과 인간적인 생각을 매일 꽝꽝꽝 못 박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교만과 인간의 허세와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거기에서 밑도 끝도 없는 자랑과 긍지와 우울감에 붙들린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이 주제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모세가 주제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할례란 뭐냐? 철저히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로밖에 설 수 없는 우리임을 스데반의 설교 속에 그대로 열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3.1교회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받고 십자가 앞에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길을 힘있게 담대히 순종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채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지난 두 달 동안 모든 선교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고 마지막 주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뿌렸던 땀의 현장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정되는 열매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개인이 우리 민족이 우리 삼일교회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선혈이 뚝뚝 흐르는 그 복음 앞에만 세워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교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으로 대부분을 얻는 교회 개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